오늘의 이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여기 유월절 엿새 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엿새 전에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엿새 후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6일 전에, 일주일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하나의 배경으로 해서 이 사건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하나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 베다니에 누가 있었는고 하면 나사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누군가 하면 11장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사람, 나사로가 이 베다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당연하죠. 그 나사로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마르다, 나사로의 누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사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잔치의 주빈들이죠, 주빈.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또 잔치에 오신 손님들과 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잔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3절에 예기치 않았던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 나사로의 또한 명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타나는고 하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는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별로 개념이 없으시죠? 이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건강한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했을 때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면 오늘날 막 여러 좀 이렇게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300 데나리온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그 당시 건강한 노동자가 1년을 일해야 벌수 있는 금액이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3절 후반부 예수의 발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털은 여성의 그 고귀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가장 고귀한 그 머리털로서 예수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천한 부분이 될수 있겠죠. 발을 닦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유 냄새는 집에 가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이 조금 더 전개되면서 다른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6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놀라운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어떤 행동의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잔치 중에 있는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뭐 행동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뭐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부인할 수 없는 것,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값비싼 양유를 그냥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도 이제 제 교회도 잔치를 했는데, 여러분 잔치하시면,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많은 분들, 참 옛날 분들도 만나게 되고 또 함께 기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기쁨의 시간을 보내지만 또 우리 뭐 교역자들을 대표로 해서 우리 준비하신 많은 분들은 뭐겠습니까? 정말 긴장의 연속입니다. 저희들이 예행 연습도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여기 강대상에 사진 찍으러 145분, 134명이 올라오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저희들 정말 이렇게 예행 연습 계산하고 막 그렇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연속. 여러분, 잔치는 언제나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마리아가 나타나서 예수님 발에다가 바로 이 값비싼 향유를 붓는 거죠. 바로 사랑의 행위를 예수님께 나타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그 바쁩니다. 참 분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어쩌면 담임 목사니까 교회와 관련된 일은 제가 뭐 항상 이렇게 뭐 그 중심에서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바쁘고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 결국 주어지는 질문,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저는 이제 과거 그 청년 시절을 보낼 때 대구에만 내려오면 제가 빠지지 않았던 게 뭔가 하면 그 동부교회 철야 기도회를 제가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김덕신 목사님께서,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아가서 강해를 하셨어요. 아가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문 좀 열어다오. 그러면서 그 아가서 말씀을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아마 한 20년, 25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그분에게 들었던 말씀이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다른 감동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성경의 다른 본문은 제가 조금만 고생하고 준비하면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할 수 없는 본문은 뭔가 하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연 내가 은퇴하기 전에 한 번은 이 아가서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뭐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는 아직도 저는 참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과거에 영성신학을 공부할 때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좀 원시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냥 앉아서 쉬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쉬고 있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들이 절겨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것은 영이 몸을 못 따라갔습니다. 영이 몸을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정말 지혜 있는 말이지 않나요? 영이 몸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에 이끌리시는 영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영이 우리들의 몸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이 몸을 따라가고 그리고 아예 몸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일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마리아가 참 값비싼 향유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4절에 누가 등장하느냐, 제자 중 하나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에는 제자들이 붕괴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붕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화를 낸 게 아니라 이 모습을 보았던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마음에 막 화가 치밀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5절에 이 향유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이렇게 한 번에 그것도 예수님 발에 쏟아붓는 이런 낭비를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 마리아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죠.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 이러라. 여러분 지금 5절에 말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6절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인물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줘야지. 얼마나 바른 말을 했습니까? 얼마나 옳은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6절에는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는 도둑이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그는 회계였으니까 회계로서 몰래 몰래 돈을 착복하거나 유용을 했는데 이 많은 금액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착복하고 유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으로? 옳은 말로 포장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인격, 바른 삶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비판적인 지식인이 한 시대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판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바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만 마치 바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인정받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바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구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바른 말을 하면 그분은 바르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 그 속에는 욕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른 말을 했지만 그는 도둑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의 욕심을 위해, 그의 야망을 위해서 아름다운 말로, 바른 말로 포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참 이 말씀,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오랫동안, 참 좀 죄송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매눈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매눈을 가시고 그것의 부족함과 약점들을 찾아서 정말 이렇게 꿰찼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뭔고 하면 여러분, 지식인들의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의 불치병이 무엇입니까? 남은 판단할 수 있지만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치병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바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른 사람의 티를 바꾸기보다 내 자신의 들보를 빼는 데 있어서 조금씩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제 삶에는 언제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바른 삶, 바른 인격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말도 중요하지만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바르게 인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속에 올바른 많은 말을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어쩌면 그 속에 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른 말, 그 중심에 바른 삶과 바른 인격이 있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정말 선한 입술을 가진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7절 8절에 이 말의 행동을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결국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의 죽음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분의 죽음을 준비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유일하게 준비했던 사람 마리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시면 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무엇을 기점으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리고 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제자들은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후반부는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돼 예수님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두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바로 한 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와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11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바로 죽은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그가 맛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향유를 드릴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하는 특징적인 모습, 우리 자막이 나오는데 자막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 잔치죠.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39절을 보시면 그때 이제 마르다는 분주했지만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가지는 특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르다가 불평했을 때, 예수님께 불평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더 좋은 것 선택했으니까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바로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그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저는 참 제가 꼭 회복하고 싶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가장 아름다웠던 제게 신앙적인 그 기간들은 저는 대학을 다닐 때였고, 그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제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그 갈망을 하나님 제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저는 어쩌면 가장 주님을 사랑했고 가장 주님을 향해 뜨거웠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제 속에 움직이는 것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시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의 발치에 앉아서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유대인의 큰 무리가 찾아왔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보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저는 이제 대학부 전도사를 할 때, 그때 저는 이제 어른들 신방은 저는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대신방 할 때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신방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우리 박희천 목사님, 우리 내수동교회 그 박희천 목사님 신방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셔요. 저는 지금도 가장 이상적인 신방 설교 그러면 저는 박희천 목사님을 생각해요. 딱 한 구절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방문하면 그분이 절규하셨던 말씀, 바로 이 말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져서 예수님 못 믿게 된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도 과거 번역 개역성경은 나사로 까닭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여러분 까닭에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넘어져서 예수님 못 믿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까닭에 많은 사람이 가서 예수님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받아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일들 일어나고 한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바른 말 하지만 바른 삶, 바른 인격 갖추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